중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워치마니가 젊은 시절에 큰 병을 얻어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기도하던 그는 밤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강 한가운데 높은 바위가 솟아 있어서 배가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통행하게 해줄까?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고민합니다. 강에는 언제나 바위가 있는 법인데 그때마다 바위를 어떻게 다 치울 수 있겠는가? 강물이 불어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서 그 배는 바위 위로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꿈을 깼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몸은 급속하게 회복되었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요. 내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문제 해결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 탈출 기도입니다.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던 내 마음을 그 문제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그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 되고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 천, 억, 조, 경 아무리 많은 숫자를 보태도 그 숫자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로부터 억, 조, 경 얼마든지 많은 숫자를 빼낸다 할지라도 그 숫자는 또한 무한대일 뿐이죠.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더하든 거기서 무엇을 빼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죠.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든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가 그리고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었고 시편에 와서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며 왕 중의 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사야에 오면은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한 아기로 탄생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주 큰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이른 그때에 남왕국의 왕인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낳은 그 아기가 너에게 임마누엘을 가져오리라.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쳐 주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런데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우리 옆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시며 아끼시고 관심을 갖고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옆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내 문제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관심도 돌리지 않고 내 생각만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임마누엘 하신다고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임마누엘이 완성되려면 내가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하여 임마누엘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크고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임마누엘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평화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가 임마누엘의 첫 번째 열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무너진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임마누엘은 양자관계라는 것,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셔야 되지만 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게 될 때에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에는 언제나 요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 왕 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남유다 너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적군만 바라보면서 적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다면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다. 네 앞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전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두 사실이 있는데 너는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적들이 칼을 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임마누엘 할 수 없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임마누엘 한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맨 먼저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무서운 적들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존재로 초라한 모습으로 수그러들게 된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돈 문제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한 되면 나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암입니다. 그런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죠. 내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사실인데 너는 어느 것에 마음을 둘 것이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임마누엘은 완성되고 너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문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명될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와 임마누엘 하나님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왜요? 문제는 내 앞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기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에서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하여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적의 현실이 이사야에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내 앞에 닥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죄, 그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53장 3절과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육체의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멸시와 수치라고 하는 정신적 고통도 당했고 또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죠? 징계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그분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다 양처럼 철없는 양이 목자 버리고 지멋대로 가다가 위험에 처하여 죽게 되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종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고난의 종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이 계획을 짠 분이 누구냐? 6절입니다. 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플랜, 십자가의 계획은 아버지께서 하셨고 그 고난을 친히 받고 실행하신 분은 아들 예수님이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종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의 종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자세로 감당을 했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묵묵하게 불평 없이 고난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5절 끝에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고난의 종 때문이라는 거지. 자, 이 고난의 종이 누군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장소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광야길을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가서 말을 합니다. 간다게라는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읽는 것 같은데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그분 하는 말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설명을 누가 해줘야 깨닫지요. 올라타세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시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그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예수님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셨지요. 그분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고난의 종입니다 라고 설명하자 마음에 감동을 받은 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 세례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의 종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아들의 고난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으며 그분을 통하여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고 이 내시는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기쁘게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시의 질문입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개인적인 말로 바꾸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구냐 고 묻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가장 절실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죽어줄까?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고난의 종이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마누엘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막막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부자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 말이었대. 내가 부자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게, 그 짐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내 미래가 불안한데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앞이 캄캄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그 말씀 한마디가 내 고민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 말을 듣고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참 신기하죠 목사님?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다 이길 수 있지요. 집사님은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가졌으니 모든 걸 가진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내 앞에 발생한 문제,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런데 내 마음을 문제에 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문제는 끝도 없고 계속해서 내 마음은 흔들리는 거지. 그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인격화하면 예수님이고 임마누엘의 인격화가 아니라 사물화하면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붙잡기가 어려워, 안 보여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죽여주시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수서교회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내년 26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령받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그건 사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그 부르신 소명의 제물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도 직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직분을 영광으로 받고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임마누엘의 징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25년 한 해도 충성을 다해 봉사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 직분을 영광으로 받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문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나이까? 바라오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두게 하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기나는 부지깽이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것이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문제 앞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넉넉히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일꾼들에게 위로와 칭찬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그 직분을 영광으로 알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